오늘 아침 이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매우 자세히 연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7장은 상당한 양의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장에 나온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은 성탄 예배 때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이사야서 7장과 8장은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패권을 노리던 두 초강국인 시리아와 아시리아, 그리고 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 유대에 맞서고 있었고, 그로 인해 남유다는 큰 피해를 입었었죠. 아하스 왕은 다윗왕의 왕위를 적법하게 이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음모에 관하여 들었을 때 두려움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함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여전히 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이시고 안식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는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기록하였었죠.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에게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증표였습니다. 한 아들의 긴 이름 마할살라 하스바스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속히 약탈되다, 신속히 망가지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리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이름의 뜻은 속히 약탈되다, 신속히 망가지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라는 경고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손실은 있겠지만 완전한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지요.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들 스알 야수비의 이름은 남겨진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뿐만 아니라 7장과 그리고 8장에서도 역시 남은 자들에 관한 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증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6장에서부터 8장 그리고 7장 그리고 8장으로 내용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7장을 다시 선택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7장 14절에서 16절은 해석학적인 면에서 보면 지뢰밭 같아서 그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면 이 구절을 연구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파들이 이 구절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그 각기 다른 해석들과 주석들은 다른 신학들로 나타났고, 성경 번역들도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었죠. 예를 들면, 처녀를, 처녀, virgin, 젊은 여성이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든지, NET, Jewish Publication Society, 타나크라든지, 개정 표준역 등등이 있는데요. 어떤 성경 번역본들 중에는 처녀라고 번역을 했어도 그 아래 따로 갑주를 달아서 젊은 여성이라고 또 다른 단어의 선택을 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와 젊은 여성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두 표현 모두 혼기가 찬 여성들을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요. 젊은 여성이란 표현은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지만 처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 단어의 다양한 번역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의 변형을 가져올 것이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뒤틀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럼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문장,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 말씀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또 16절,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14절에 나오는 그 아들, 그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15절, 16절에 나오는 그 아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14절에 나오는 희는 임마누엘, 즉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언이고, 또 15절, 16절에서는 또 아하스 왕을 지칭하는 아하스 왕에게 해푼대 예언에 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예언 안에 두 가지 예언이 이두 가지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7장과 8장이 서로 연결되며 또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두장 사이의 강한 연결고리는 구세주에 대한 예언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뒤로 8장 8절을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이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구절 모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학자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고 또 목자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많은 해석들이 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이 본문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관련된 부문에 관련된 예언들과 그 말씀을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날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7장, 8장이 서로 연결되며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두 장 사이의 강한 연결고리는 구세주에 대한 예언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뒤로 8장 8절을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구절 모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이 찾아지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주전 8세기경에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던 표적과 주전 1세기경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출생을 말씀하면서 사도 마태가 이사야의 귀절을 사용한 것, 또 어떻게 조화롭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7장 14절의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700년 뒤에 태어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에게 주었던 표적을 어떻게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의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역사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은 거의 7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음에도 말이지요. 세 가지 중 한 가지 접근 방법은 14절에서의 예언을 전적으로 역사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언 당시 처녀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젊은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해석 아래서 어떤 이들은 그 젊은 여인을 이사야 아니로 보고 또 그 아들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여인을 아하스 왕의 아내 아비 그리고 그 아들을 히스기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경우든 이 해석에 따르면 14절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명백한 암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전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접근법은 14절에서의 약속을 그저 어떤 문자적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바른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어머니도 또 마할살라 하스바스의 어머니도 그 예언이 주어질 때 처녀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선포되었을 당시 히스기야는 이미 태어난 지 수년이 지났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할살랄 하스바스 또한 이사야의 아내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었죠. 이사야서 7장 3절을 보면 이사야의 첫째 아들 시알 야숩은 그 예언이 행해지는 당시 이사야와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14절에서의 예언을 전적으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바로 그 처녀인 여인은 동정녀 마리아이며 그 아들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7장 15절과 16절의 뜻을 해석함의 두 가지 견해로 갈리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부분은 14절의 예언을 15절과 16절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14절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14절, 15절도 예수님에 관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1세기경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것을 묘사해 놓은 것이라 여깁니다. 또 다른 이들은 14절에 언급된 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15절, 16절에서 언급된 아이에 대해서는 14절의 아들과 구별시키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5절과 16절에 언급된 아이를 그 표적이 주어졌을 당시인 주전 8세기경 유다왕국에 있는 한 아이가 경험할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해석에 따르면 14절에 나와 있는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7장 15절과 16절의 아이는 아하스 왕 시절의 한 어린아이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과 15절, 16절 사이에는 서로 어떠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접근법의 해석으로는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언급이며 아하스 왕이 직면할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전적으로 구세주와 관련된 예언과 표적이라고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16절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몰락하는 그 내용을 연결시키는 데서 생겨납니다. 14절에서 16절의 구절들을 예수님의 탄생과 1세기경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해석하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8세기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멸망의 전조가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주전 8세기의 그 두 왕과 나라들의 몰락에 대하여 어떻게 1세기 말에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이 그 사건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1세기 말에 예수님의 탄생은 700년 전에 발생한 두 연합국이 멸망하는 사건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세 번째 접근법은 처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한 방법으로 한 가지 예언으로 이중적으로 즉 두 가지의 성취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한 가지 예언인데 임에도 두 가지가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언 직후에 한 아이가 탄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이어지는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이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두 가지 해석 방법 중 하나를 취하여 이 두 예언의 성취에 관한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센서스 플레니어, 즉 이 말은 한 단어에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용어인데요. 이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마태가 예수님의 임신과 출생을 언급하기 위해 이사야가 당시의 상황에서 했던 그의 예언의 말들을 확장 해석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모형론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말들이 그가 이야기했던 당시의 문맥에서 보이는 의미보다 훨씬 넘어선 무엇인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여 모형과 원인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 당시에 요나를 예수님의 타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모형과 원형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센서스 플래니어의 옹호자들이 말하는 마태가 예수님을 암시하기 위하여 이사야의 했던 말의 원래 문맥을 넘어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해석적인 면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을 따른다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다른 의미들을 부여함으로써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주전 8세기에 태어난 한 아이와 예수님께 동시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취되었냐의 관점에 따라 그 여인이 처녀, 즉 동정녀 마리아일 경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덧붙여 설명하면 8세기에 난 어떤 아기, 왜냐하면 우리는 주전 8세기에 처녀의 몸을 빌어 태어난 아기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기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아기의 엄마는 처녀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이사의 아내는 처녀일 수가 없지만 마리아는 처녀였죠. 그 아들은 해석에 따라 예수님으로 혹은 다른 이로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7장 14절에 아기가 예수님이시라면 그는 임마누엘이시고 만일 다른 주전 8세기의 아기라면 그는 임마누엘일 수 없습니다. 한 귀절에서 이처럼 두 가지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센서스 플랜이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입장의 문제점들은 언어가 가지는 그 본래의 특성인 뜻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뜻이 명확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은 주어진 단락 안에서 한 가지 뜻을 가지는 단어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사의 예언은 오직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작가가 의도한 의미이고 또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몇몇의 단어들의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가적인 의미를 더 적용하는 센서스 플래니어는 언어와 의사소통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해하고 지지하는 바는 이사야는 한 예언을 주었는데 그 예언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두 부분의 예언은 각각 성취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예언의 각기 다른 두 부분은 다윗의 집을 대적하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민족의 연합의 이중적 위협에 대한 응답을 의미한 것입니다. 느심과 배가는 다윗 가문의 후손인 아하스를 죽이고 다윗 가문의 혈통이 아닌 다브엘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와 에브라임 민족의 연합이 벌이려는 전투로 인해 다윗 자손의 왕위와 다윗의 혈통,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예언의 첫 부분은 7장 14절에 처녀의 잉태와 그녀가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혈통이 처한 위협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예언은 다윗의 집과 더 나아가 유다 민족 전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는 7장 13절에서 특별히 다윗의 집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7장 14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더욱이 13절과 14절에서 사용된 2인칭 대명사는 모두 복수형인 것을 볼수 있으며, 따라서 아하스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 사람에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2인칭 대명사 복수형으로 사용됐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이 부분은 아하스 왕을 두 왕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지요. 오히려 이것은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른 이사야의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과 마태가 인용한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 예언의 첫 부분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잉태와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 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장래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언약은 눈앞에 놓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두 번째 부분인 7장 15절에서 16절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에 쓰인 인칭 대명사 다우는 단수로서, 여기서 사용된 2인칭 대명사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이 부분은 15절과 16절에서 시간과 기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단수형으로, 복수형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15절에서 16절에 그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그 아이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만큼의 나이가 되기 전에 아하스 왕을 위협하는 왕들이 타도될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에 관해서는 그 아이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나이인 2, 3년 후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성인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책임과 판단할 수 있는 12년에서 15년 후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의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의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던 두 왕의 땅이 버려질 것입니다. 만약 그 언약이 가리키는 사건이 2, 3년 후의 것이라면 그것은 연합군의 붕괴와 함께 르신과 베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두왕 모두 기원전 732년에 아시리아인들로 인해 그들의 영토가 정복되었습니다. 만약 이 언급이 12년에서 13년 후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 언약은 바로 이두 왕들로 대변되는 각두 왕국이 파괴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기원전 732년에, 또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인들로 인해 멸망되었습니다. 이 해석을 재확인해 보면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4절은 7장 16절에서의 예언을 선택하며 이전 장과는 다른 예언임에도 비슷하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여 시기를 표현하여서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이 직면한 종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그 비슷한 표현을 바로 찾으실 수 있는데요.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위협으로부터 아하스와 유다를 인도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이 언어들을 해석할 때, 이 문장들을 해석할 때, 이 대명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 아하스 왕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복수형으로 다윗 그 민족 전체를 가리킴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7장 14절에 처녀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단어의 해석에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쓰인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가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오히려 그 표현은 젊은 여성, 즉 육체적으로 성숙한 결혼 정년기의 여성을 부르는 용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녀라는 개념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2차적인 개념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마라는 단어가 본래 본질적으로는 처녀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사야가 동정녀라는 개념을 의도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덜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그들이 말한 말을 굉장히 쉽게 믿게 되는데요. 그것을 반드시 검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성서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검증했을 때 이러한 주장은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베튜라라는 단어는 51번, 쉬운 한 번 사용되었고 미혼이고 정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육체적으로 성숙한 젊은 여성, 즉 처녀의 단어로 흔히 사용되었지만 이 용어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최근에는 결혼한 젊은 여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장 14절에 표현된 알마라는 단어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구약에서는 오직 9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두 개는 명확한 의미를 결정하기 어려운 음악적 표기법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일곱 군데에서 사용된 표현은 이 알마란 단어가 표현은 미혼이며 정결하고 육체적으로 성숙한 젊은 여성을 가리키다는 점에서 베투라와 의미가 겹칩니다. 그 단어는 창세기 24장 43절, 출애굽기 2장 8절, 그리고 시편 68편 25절, 그리고 잠언 30장 19절, 아가서 11장 3절, 6장 8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젊은 미혼 여성으로서의 처녀의 의미는 이 일곱 군데의 성경 구절 모두에 들어맞으며 그중 어느 구절 안에서도 그 의미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에드워드 제이 영이 그의 저서에서 Studies in Isaiah에서 말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흥미롭게도 이 두 단어가 같은 문맥에서 한 여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먼저 16절에서는 배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라는 수식어구가 뒤따라서 그 배출자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처녀를 가리킴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43절에서는 알마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단어의 뒤나 앞에는 그 처녀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나 부사구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알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 처녀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처녀라고 번역된 그 두 표현을 비교할 때 알마는 그 뜻이 덜 모호한 표현, 더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어떤 보충 설명도 필요 없는 표현이었고 베투라의 의미는 성적인 순수성이 더해져서 표현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화라는 단어 자체에 처녀라는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알마라는 단어가 처녀를 표현할 때 덜 모호한, 즉 더 분명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사야 예언자는 그의 예언에서 의도했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배출화보다는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즉 동정녀부터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신뢰할 수 있고 성서의 예언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세주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었듯 그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은 7장 15절에서 16절에 예언한 대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가 건짐을 받게 됨이 성취된 것을 통해 그 확실성을 보장받았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에서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택할 줄 알기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던 예언이었죠. 그 사실은 2인칭 단수 대명사 다우라는 단어가 사용되므로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두 왕들의 나라와 땅이 버려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두 나라는 차례대로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점을 보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증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것은 성경 안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 담대하고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신뢰할 수 있으며 성서의 예언들은 진리이며 진실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과 영생의 심판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포함한 다른 예언들에 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을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성경 안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해야 할 수많은 중요한 진실들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반신과 반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지요. 이것이 매우 단순하고 또 별로 의미 있게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큽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혹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고,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있음이 그것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되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 안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진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탄생은 그분의 특별한 사람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개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탄생하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한 유명한 시작자가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또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 있고 또 부활하심을 믿을 수도 있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개의 본성을 지니신 인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을지라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처녀를 통해 탄생하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함, 육신으로 나타나심, 그의 인성, 이건 모두 경이롭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가지거나 죄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을 통해 임신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 임신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성한 개입하심으로 마리아는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사람의 개입함이 없이 천유를 잉태시킬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천유로부터 잉태되심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고 개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마리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혼을 통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되살피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천혜를 통해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6절 한 가지 예언 안에 나누어진 두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예언 중 하나는 다가올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의 침략의 위험으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하셔서 다윗의 혈통의 왕적을 보존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죠. 처녀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기적적인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 7장의 주된 요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구세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처녀를 통해 태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언된 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탄생이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었나요?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그를 부인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부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축제를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분 한 분께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